VOA 세계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열린 화상정상회담에서 핵무기 통제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화상대담에서 두 정상은 전략적 안정에 대한 논의 진척을 시작하는 것을 들여다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상 논의는 아직 잠정적인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략적 안정이란 핵 등 전략무기로 인한 전쟁 위협 방지를 위한 대화로 의미하며 냉전 시절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 보유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핵무기 통제 또는 감축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VOA에 이란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두 정상은 상호 입장과 기대를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재개 예정인 이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두 정상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 신문은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 같은 보도를 확인하면서 환영할 만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외국 언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적 가치를 반영하는 언론 자유를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 기자들에게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고 중국도 미국 기자들에게 동등한 비자와 체류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자국 내 미국 언론인들에게 규제를 가했고 이에 대응해 미국도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 15곳을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고 소속 언론인의 체류기간을 90일로 제한했습니다. 척 슈머 미국 상원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랫동안 지연됐던 미국의 혁신과 경쟁을 위한 법안 USICA를 새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국방부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미국의 혁신과 경쟁을 위한 법안 USICA는 중국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 내 제조와 과학혁신 부문의 연구개발 기금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슈머 대표는 USICA를 통과시키는 것은 반도체 수량 부족과 관련된 물가 오름세에 맞서고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면서 긴장된 공급망을 완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가 취할 수 있는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약 2,500억 달러를 배정한 법안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첨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USICA가 포함된 국방수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원과 상원은 양측의 법안 차이를 놓고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폴란드 당국이 어제 벨라루스와 마주한 국경지대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을 겨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이날 진압 영상을 공개하면서 난민들이 먼저 돌 등을 수비대에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 대변인은 폴란드 병력을 겨냥한 공격에 10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와 마주한 폴란드 국경도시 쿠즈니카 인근에는 현재 난민 2천여 명이 임시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또 난민들의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군인, 국경수비대를 포함해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폴란드 경찰청 대변인은 벨라루스 정부가 국경 진입을 시도하는 난민들에게 연막탄이나 다른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정부가 지난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혐의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최근 중동 지역 난민 유입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정치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적으로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화제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소식은 알고 계시죠? 한국 배우들이 한국말로 연기하는 9편짜리 드라마인데요. 유료 회원으로 운영되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에 꽤 오랫동안 많은 국가에서 또 전체 시청률에서도 1위에 올랐던 드라마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드라마 내용과 형식 등 드라마의 모든 것을 분석하는 유튜버들이 등장했고요. 많은 종류의 온라인 게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피가 나지 않은 폭력적이고 또 인간의 밑바닥 내면을 드러내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시청 대상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이 세계 사람들을 주목시킨 드라마의 영향력은 역대급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한 유튜버가 자신의 틱톡 영상에 좋아요 표식이 천만 개를 넘으면 진짜 오징어 게임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700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열게 됐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200만 달러를 들여서 세트장을 만들었답니다. 세트장 영상이 공개되자 거의 완벽한 재현이라는 반응과 함께 어떻게 참가하면 되느냐, 난 준비가 됐다 이런 댓글 반응이 쏟아졌는데 이미 참가자 456명 모집이 끝났다고 합니다. 상금 150만 달러를 놓고 게임을 할 예정인데요. 물론 드라마와는 다르게 폭력성을 띠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여는 화제의 주인공은 야수라는 예명을 가진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23살의 미국 청년 지미 도널드슨이시고요. 유튜브 계정의 구독자가 7,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동안에도 거액의 상금을 걸고 극한 도전을 하게 하는 유튜버 활동으로 유명한데요. 나무 2천만 그루 심기,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해변 청소하기 등 공익적인 행사로 기금 모금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미스터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유튜버를 활동을 시작한 것이 13살 때였고요. 유튜버 구독자 순위로는 세계에서 9번째, 지난해 벌어들인 유튜브 수익은 2,4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새로운 수요일의 주간 프로그램입니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 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리는 곳이 많지만 동쪽 지역으로는 낮 동안 맑은 곳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나 눈 내리는 곳은 황해도와 평안남도, 자강도, 강원도 동해안과 삼지연입니다. 비는 5에서 20mm 정도, 눈은 1cm 정도 쌓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목요일 아침 가장 추운 곳은 해산입니다. 최저 영하 4도, 풍산 삼지연이 영하 3도고요. 중강 0도. 나머지 지역은 모두 영상권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평양이 6도, 신의주 개성 함흥이 4도, 청진 2도, 원산 7도, 장전 8도, 해주가 9도입니다. 낮 기온은 삼지연이 2도까지 오르고요. 장진, 해산, 김영권이 10도 아래 머물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추위가 물러간 분위기입니다. 중강이 9도, 신의주 11도, 평양과 청진이 14도, 개성, 해주 16도, 함흥과 원산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입니다. 동해상 가끔 구름 많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다가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3.5m로 먼바다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2m로 먼바다 쪽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언론인 관련 규제를 상호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와 직접 연결하는 이 가시관 노르트 스트림 2의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 카르피오 다바오시 시장이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 언론인에게 부과했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차이나 데일리가 16일 먼저 보도하고 미국 국무부가 나중에 확인한 건데요. 차이나 데일리는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서 두 나라가 서로 상대국에 부과했던 언론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의는 먼저 이뤄졌는데 이 발표 시점을 양국 정상회담이 끝난 후로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15일 화상으로 열렸는데요. 회담 다음 날인 16일에 두 나라가 상호 언론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두 나라 긴장관계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참 두 나라가 꽤 오랫동안 이 언론 분야에서도 마찰을 빚어왔는데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까?
네,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요. 미국은 중국 언론 종사자들에게 1년짜리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하고요. 이들의 신분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언론인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의 해당 정책이 발효되고 나면 중국도 그에 대한 화답으로 미국 언론인들에게 동등하게 대우하고요. 양측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언론인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는 게 중국 매체 발표입니다.
네, 이 부분은 미국 국무부도 확인을 했다고 하셨죠?
네, AP와 로이터 등이 국무부에 관련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을 경우에 미국 언론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미국도 미국 법에 따라서 이 자격을 갖춘 중국 언론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계속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양국 정부가 상대국 언론인 종사자들에게 발급하는 그 비자 유효 기간이요. 꽤 짧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두 나라는 모두 상대국 언론인들이 자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활동하려면 90일마다 새로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양국 정부는 이를 1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두 나라가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 특히 언론 분야에서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관계가 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중국과 무역이라든지 기술 정보 도용, 인권 문제 등 다방면에서 갈등에 골이 깊었는데요.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중국 기원설이 힘을 얻었습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들이 잘못된 정보로 중국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일부 미국 기자들을 추방 조치하는 등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양국이 서로 상대국 언론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던 거네요.
네, 미국은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이 중국 관영 매체를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고요. 산하 직원 수라든지 관련 활동을 국무부에 보고하게 했고요. 중국도 자국 주재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기자들의 기자증을 회수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언론인 수를 줄이는 등 미국 언론사들의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규제들을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니까 어쨌든 뭐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것으로서 이번 정상회담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두 나라 긴장관계 물꼬를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양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후속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핵무기 통제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담 다음 날인 16일에 브루키스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서 두 정상이 전략적 안정에 관한 대화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이에 관한 검토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통상 전략적 안정이란 말은 핵 같은 전략 무기로 인한 핵전쟁 위협을 조지는 것으로서 미국과 러시아 핵 군축 대화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네. 자, 그동안 중국은 줄곧 핵 군축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핵 증강을 들어서 중국도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할 걸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를 일축했고요. 협정 종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2월에 미국과 러시아만 양국의 핵군축 협정인 뉴스타트 연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중국도 이런 핵군축 협상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설리번 대변인은 이날 핵군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고요. 또 문맥상 양국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지부터 검토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과 핵군축을 위한 매우 초보적인 논의부터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설리번 대변인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정 대화와는 다르다면서 이를 진척시킬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부터 찾는 게 우선 임무라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중국이 당장 핵군축 협상에 참여할 거라는 전망은 성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이 있죠. 노르트 스트림 2라고 하는데 이 개통이 다시 불발이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독일 당국이 16일 노르트 스트림 2의 가동 승인을 보유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 2의 개통은 앞으로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네, 독일이 왜 승인을 보류한 걸까요?
네, 독일 에너지 규제 당국은 이 노르트 스트림 2의 운영사가 독일법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독일 영토에서 가스관을 운영하는 기업은 독일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노르트 스트림 2 운영 회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 운영사는 이 러시아 국영 회사인 가즈프롬 그리고 독일 기업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 기업인데요. 독일 정부가 운영에 제동을 걸면서 이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될까요?
네,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독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주요 자산과 인력 등을 이 회사로 옮겨야 하는데요. 컨소시엄 측은 일단 독일 정부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자회사 설립까지 얼마나 걸릴지 또 언제 다시 승인 신청을 할지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회사도 만들어야 되고 승인도 받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 에너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더라도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르트 스트림 2가 가동하려면 앞으로 적어도 몇 달은 더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고 또 과거도 보면 이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을 둘러싸고 진통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노르트 스트림 2는 발트해 해저를 통과해서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길이 1200여 킬로미터의 가스관인데요. 네, 독일과 러시아가 이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자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가 심각해질 거라면서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 가까스로 완공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동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네, 러시아와 유럽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대규모 병력 집결시키면서 영내 군사적 긴장을 일으켰는데요. 독일 정부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다시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일대에서 긴장이 불거지고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보류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도 이 노르트 스트림 2 승인을 줄곧 반대해온 나라 중에 하나죠.
네, 기존의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연결됐는데요. 하지만 이 노르트 스트림 2는 우크라이나를 우회해서 러시아와 유럽을 직접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동되면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받아왔던 일종의 통행세를 받지 못하게 돼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서 가스관 가동을 중단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독일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적대적인 용도로 가스관을 이용하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단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의 승인 보류 발표에 16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필리핀으로 갑니다. 자, 필리핀의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네요.
네, 필리핀이 내년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함께 치르는데요. 여러 유명 인사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 딸인 사라 두테르테 카르피오 이 다바오 시장이 16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후보의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선거 열기가 더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페르디난드 마르쿠스 후보라면 그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았던 마르쿠스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네, 맞습니다. 2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했다가 1986년에 축출된 마르쿠스 전 대통령 외아들입니다. 마르쿠스 전 대통령은 1987년 하와이에서 사망했고요. 아들 마르쿠스 후보는 올해 64살로 필리핀에서는 봉봉이라는 애칭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아들하고 현직 대통령의 딸이 손을 잡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의원 출신의 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후보는 지난달에 일찌감치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반면에 사라 두테르테 카르피오 시장은 줄곧 이 대통령이나 부통령 자리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선을 그어왔습니다.
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은 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죠.
네, 두테르테 시장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늘 지지율 선두를 달리면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혔습니다. 올해 43살의 두테르테 카르피오 시장은 지난 2016년에 마약과 범죄로 악명 높은 이 다바오시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강력한 지도력으로 치안 확립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네, 그런데 왜 대선 출마는 고사했다고 합니까?
네, 다바오 시장 선거에 한 번 더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테르테 카르피오 시장은 지난달에 시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면서 시장으로서 임무를 한 번 더 완수하겠다면서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9일 후보 등록을 철회하고 대선에 나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부통령직에 도전을 하는군요.
네, 필리핀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는데요. 두테르테 카르피오 시장이 지난 12일에 부통령 후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마르코스 후보가 두테르테 카르피오 시장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고요. 두테르테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둘이 함께 뛰게 됐습니다.
예. 자, 마르코스 후보 외에 또 누가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을까요?
네,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 프란시스코 도마구스 마닐라 시장, 복싱 영웅인 매니 파키아오 상원 의원 등인데요.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마르코스 후보가 약 47%로 선두고요. 로브레도 부통령의 18%, 도마고스 시장의 13%, 파케오니의 9%로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행보도 좀 볼까요? 당초 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필리핀 헌법상 대통령은 6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 나설 수 없는데요. 그러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돌연 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에 결국은 철회하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었는데요. 하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에 다시 이를 번복하고 내년에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통령직을 놓고서 부녀 간 대결은 피하게 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가 신속히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달 15일 연방정부 디포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해군이 백신 미접종 군인은 전역 조치를 당할 수 있고 퇴역 군인 혜택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연방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내놓았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연방정부 채무 불이행 사태를 경고했다고요?
예,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16일 다음 달 15일까지 의회 조처가 나오지 않으면 연방정부 디폴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가장 최근 정보를 바탕으로 기한을 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12월 3일보다 약 2주 정도 더 미국이 부채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겁니다.
예, 최근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 재무부의 세입과 현금 유동성과 관련한 최신 추정치를 말합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명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영향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법은 재무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1,180억 달러를 고속도로 신탁기금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재무부가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자금을 이전할 수 있을 것을 매우 자신한다면서도 하지만 15일 이후엔 정부 운영 자금을 조달할 충분한 재원이 남아있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일 이후에 정부의 현금이 바닥날 수도 있으니까 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막으려면 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옐런 장관의 서한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와 신용을 계속 보장하려면 의회가 부채 한도를 최대한 빨리 올리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실현되면 미국은 경기 침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가 부채 상한선 설정이 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큰 의견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정부 부채를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공화당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부채 상한선을 올릴 수 없다고 맞서왔는데요. 자, 결국 지난 10월 12일 정부 부채 한도를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를 면하게 됐습니다.
예, 미국은 정부 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정하나 보군요.
예, 미국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적자를 채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무한대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 없으니까 의회가 부채 한도를 설정을 하는 거죠. 자, 의회는 지난 2019년 당시 22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2년 연장했고요. 그 적용이 만료되는 시점이 지난 7월 3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부채는 한도를 넘어섰고요. 또 정부 현금이 고갈됐다는 우려 속에 한시적인 상향만 합의를 본 겁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미국 정부 부채는 현재 28조 4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의회는 12월 3일까지 4,800억 달러를 늘리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동안 뭐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공화당 측에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공화당이 표결 절차에 응해서 부채 한도를 상향할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 기한까지 이 부채 한도 설정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부가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고요. 신규 채권 발행도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존을 해야 하는데 세수로 확보된 자금 역시 부채 상환에 먼저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 공무원의 급여, 사회보장연금, 재향군인에 대한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요.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식료품 지원 역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디폴트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경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 의회로서는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2주 가까이 벌 수 있게 된 거죠.
맞습니다. 특히 1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복지 법안이 처리해야 하는 의회는 뭐 좀 숨통을 트이게 된 상황인데요. 이 척슈머 민주당 대표는 12월 25일 이전까지 이 사회복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해군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거부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해군이 16일 코로나 관련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군인은 전역 조치를 당할 수 있고 퇴역 군인 혜택도 일부 잃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군의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마감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맞습니다. 해군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의료상의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면제 신청이 거부당할 경우 해군은 거부 통지로부터 5일 안에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 마크팜 해군 인사공보국장은 이 백신 접종을 전투 대비태세의 요구사항으로 보고 있다면서 만약 백신 접종 마감 시한을 넘긴다면 해군은 해당 군인에 대한 전역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역되는 것 말고 군대에서 나가야 되는 것 말고 불이익이 더 많다는 거죠?
예, 백신을 거부하는 군인은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 혜택을 잃을 수 있고요. 승진이나 상여금 등의 혜택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미국 해군의 백신 접종률 얼마나 됩니까?
네, 99% 이상의 현역 해군 장병이 코로나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95%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냈는데요. 예비군은 12월 28일까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네. 자, 미군은 이미 몇 달 전에 전 군에 코로나 백신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죠?
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8월 메모를 통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건강하고 준비된 병력이 필요하다라며 전군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군 현역 병력은 130만 명이 넘고요. 주 방위군과 예비군도 8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예, 당시 메모에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진 않고 다만 각 병과별로 접종 일정을 짜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군이 따로 자체적인 방침을 내놓은 거고요.
맞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오스틴 국방장관이 해군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부 주도의 백신 의무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백신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지난주 미식품의약국 FDA에 18세 이상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추가 접종 사용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FDA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DA는 16일 화이자 요청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빠르면 18일에 승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식품의약국 FDA가 승인을 권고하면 부스터샷을 바로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FDA가 승인을 권고하고 난 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종 승인을 하면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자, CDC는 부스터샷 대상 연령 확대의 안전성을 검토할 독립자문위원회를 오늘 19일에 소집할 계획입니다. 자, 만약 이 모임에서도 승인이 떨어지면 이번 주 안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있죠?
예, 화이자가 16일 FD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또 신청했습니다. 이 치료제 이름은 팍스로비드라는 알약인데요.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자, 화이자의 자체 임상 시험 결과 이 팍스로비드는 코로나로 인한 입원과 사망률을 98%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앞서 미국 제약사 머크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개발했는데요.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황으로 영국에서는 지난 4일 이 사용 승인을 벌써 받았습니다. 만약 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FDA 승인을 먼저 받게 되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경구용 치료제가 됩니다.
네. 자, 추운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 대확산 위기가 또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바이든 정부가 팍스로비드를 비축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지불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총 1천만 회 치료에 투입될 수 있는 분량으로 계약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예, 연방 하원 내 일부 공화당 의원이 지난 15일 대마초, 즉 마리화나 사용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의 주도로 마련됐는데요. 메이스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절충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또 관련 법안을 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연방 차원의 대법 대마초 합법화는 지금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원에서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제화되지는 못했고요. 또 새회기 들어서 지난 7월에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공개했는데요. 자, 슈머 대표가 발의한 법안 초안은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약물 대상에서 대마초를 삭제해 이 대마초 유통과 흡연 등의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도록 했고요. 또 기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이 폭력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전과 기록을 없앨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왜 제안한 겁니까?
예, 슈머 의원은 대마초 사용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많은 젊은이가 범죄 기록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마초 때문에 청년들과 제대 군인들, 흑인과 저소득층이 범죄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이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내놓은 거고요.
예, 메이스 의원은 해당 법안이 대마초 판매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이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사업체들, 특히 소규모 사업체를 돕는 법으로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법안이 통과한다면 대마초 판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주류 판매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 해당 법안은 각 주가 대마초 합법화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21살 이전에는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고요. 대마초 관련 광고도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이 대마초를 규제약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또 대마초와 관련해서 이 비폭력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면 전과 기록을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앞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그 법안의 초안과는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예, 메이스 의원의 법안은 대마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3% 부과할 걸 제안하고 있는데요. 암시장 거래를 막기 위해서 세율을 맞게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세율은 최고 2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 법안은 미식품의약국 FDA에 대마초 감독권을 준 반면 공화당의 법안은 의료용 대마초 사용에 있어서 FDA의 관여를 제한하고 이 타주와의 대마초 통상과 관련한 감독권은 재무부 산하의 주류 담배 세금 무역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곳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현재 18개 주가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고요. 36개 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여전히 불법이다 보니까 연방의회에서의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메이스 의원의 발의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 5명이 동참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하원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예. 자, 의회 이런 움직임, 대마초 합법화에 관련해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이달 초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미국인의 68%가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는 83%가 대마초 합법화에 긍정적인 반면 공화당 성향은 50%만이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 시간은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의 가족 생활에 관해서 전해드립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고향 진주를 떠난 사진신부 천연희는 1915년 6월 20일 아침 미국령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에서 내린 뒤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이민국 숙소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천연희는 훗날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국제관계로 남의 나라 백성을 이민해 오는 데는 이민국이 있어 모든 법률의 복잡한 사건을 이민국에서 다 처리하도록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처녀들은 이민 온 남자 이름으로 다시 이민 온 것이다. 그래서 그 남편 될 사람이 와서 데려갈 동안 이민국에 갇혀야 됐다. 이민국에서는 우리를 징역 사는 사람같이 대우하고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사진 신부들은 남편이 올 때까지 입국 심사도 보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연이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민국에서 처음 대면한 남편 길찬록 씨의 인상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영감이 와서 내가 길찬록 씨라 하며 만리 타국이 오느라 얼마나 고생하였느냐고 묻더라. 그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천지가 아득하였으나 내색하지 않고 큰 마음으로 기도하고 꿀꺽 참았다. 이미 당한 일이니 할 수 없지만 내 운명만은 원망했다.
입국 심사를 마친 천연이는 길찬록과 1915년 6월 29일 한인감리교회에서 홍한식 목사 주례로 다른 두 쌍의 신랑 신부와 함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하와이에 건너온 천연이가 직접 목격했던 것은 당초 예상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이는 천연이 외에 다른 사진 신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국대진대학교 김지연 교수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서 거주지의 현실은 기대와는 굉장히 달랐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남편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노동자.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주 동기를 성취할 형편은 전혀 되질 않았죠.
하와이에서 결혼한 천연이는 남편 길찬록이 일하는 마우이섬 파이아에서 약 7년을 보냅니다. 파이아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유명한 곳으로 중국이나 일본, 한국, 필리핀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길찬록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문옥표 명예교수는 당시 천연이가 처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연이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좀 훨씬 더 열악했던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을 잘 못하는 술을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상상수도 노동자들이 한 75센트 일당 받고 일하고 그것을 이제 매일매일 나가서 20일 일하면은 월급 같은 형태로 받았는데 20일을 못 나가면은 그것도 못 받는 천연이 남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가서 출근부도장을 안 찍으니까 월급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대요. 그냥 일당을 받는 걸로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직 정말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하와이에서 길찬록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과 저임금, 잦은 일자리 이동 등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시달렸습니다. 또 음주 같은 길찬록 개인의 습성 탓에 가족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천연이는 남편 길찬록과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천연이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 아이의 교육 문제도 있었다고 문옥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일을 못하니까 이제 그 당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웰페어를 나라에서 받으면은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천연이는 자기 아이들을 공부시킬 욕심이 있는데 아버지가 왜 그 복지 혜택을 받으면은 아이들이 못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죠.
천연이는 결국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천연이는 29세의 젊은 남성인 박대성과 재혼했습니다. 남편은 미군 부대에서 세탁물을 점검하는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박대성과의 결혼 생활에서 천연이는 아들 해리, 딸 에들라인, 딸 루스를 낳고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 메리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엔 가정 형편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남편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여섯 식구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나빠진 적이 많아 천연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천연이와 박대성의 결혼 생활은 약 15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악화한 결정적인 이유는 박대성이 딸 메리의 대학 진학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은 딸이 대학에 가는 것에 반대했다. 중학을 마치면 어디 가서 일하고 돈벌이 하는 것을 원했다. 나는 그 목적이 아니었다. 내가 길 찬록 씨와 결혼한 이유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공부시킬 작정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천연이는 딸 메리가 대학에 들어간 1938년경 두 번째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천연이는 두 번이나 이혼할 만큼 아이들 교육을 왜 그렇게 중요시한 것일까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천연이는 자신이 남긴 기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인 2세든 하와이 원주민이든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과 정부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역적이 아닌 충성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이 신분과 예의만 중시하다가 백성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문명한 나라에 뒤처져 결국 남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므로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남편이었던 박대성과 이혼한 천연이는 여관업을 하다 알게 된 미국인 로버트 앤더슨 기븐 씨와 1941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인종 문제 때문에 이 결혼을 고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양인에 대한 미국 백인들의 배척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아이들을 위해 세 번째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젊고 자식 다섯을 데리고 여자 혼자 사업을 해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했다. 아이들이 다 어리고 공부시켜야 하므로 하루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의향을 물어보았다. 아이들 대답이 어머니 생각대로 하라 하였다.
천연이는 다행히 세 번째 남편인 기분 씨와는 해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여관업과 농장일로 비교적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기분 씨는 1964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족들이 없고 이혼을 거듭한 천연이에게 자녀들은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연이는 자식들을 키우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교육을 받아 부모 세대와는 달리 떳떳한 미국 시민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천연이의 일생은 자녀들에게 바쳐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런 헌신을 통해 천연이는 더욱 강인한 어머니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연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와이 사진 신부 가정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고 대진대학교 김지연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그 형성한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달랐어요. 전통적인 그 조선의 가부장적 대가족하고 굉장히 달랐던 그런 그 가족 형태를 이루었어요. 이들이 굉장히 독립적인 핵가족을 이루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부하고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고 친일이나 친정, 친척과의 교류가 없는 독립적인 핵가족이죠.
김지원 교수는 또 이런 특성을 가진 가족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도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일제강점기나 그 시기를 봤을 때 굉장히 형태가 다른데 그 안에서 젠더 롤이 굉장히 달라져요. 남편이 물론 아직은 가장이지만 여성이 가족의 핵과 같은 존재, 새로운 역할이 많이 생겨요. 가정의 뭐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을 부부가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자녀 교육, 정서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여성들이. 근데 그 역할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내요.
내 인물로 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이 두 번째 시간으로 세 번의 결혼과 가족 생활에 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생일 선물 뭐 받았어요? 라는 질문에 옷, 시계,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 받았어요. 이렇게 답을 할 때 이런저런 것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문장 들어보시죠.
For my birthday, I got flowers, books, jewelry, makeup, and concert tickets.
생일 선물로 꽃, 책, 보석, 화장품, 그리고 콘서트 표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생일 선물 받은 것을 하나씩 다 얘기하지 말고 몇 개만 나열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 받았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For my birthday, I got flowers, books, and things like that.
생일 선물로 꽃, 책, 그리고 그런 것들 받았어요. 여기서 사용된 things, T-H-I-N-G-S, things는 여러 명사를 길게 나열하는 것을 피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생일 선물 받은 것을 줄줄이 말하기 싫으면 things like that, 몇 가지만 얘기하고 그런 것들, things like tha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things 말고 something을 사용해 볼까요?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앞서 나온 명사가 화자가 정확히 의도한 게 아닐 때 씁니다. 즉,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종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es he drive?
그 사람 타는 차가 뭐예요?
Well, I don't know. Hyundai Sonata or something like that.
잘 모르겠어요. 아마 현대 소나타나 그런 종류일 거예요. 현대 소나타 or something like that. 이번에는 stuff, S-T-U-F-F, stuff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stuff는 things와 용도가 비슷합니다. 다만 사람보다는 사물에 주로 씁니다.
For example, you might hear an American say, "The restaurant has hamburgers and hot dogs and stuff like that."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 식당에는 햄버거, 핫도그,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Things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stuff like that 기억하시면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Where did you get that new video game?
Yeah, it's expensive. It costs like $30 or something.
My mom got it for me.
You're lucky. She's always buying you games and stuff like that. Where did you get that new video game?
그 비디오 게임 어디서 났어요?
Yeah, it's expensive. It costs like $30 or something.
네, 이거 비싸요. 30달러 정도 됩니다.
My mom got it for me.
엄마가 사줬어요.
You're lucky. She's always buying you games and stuff like that.
당신은 행운하네요. 엄마가 항상 게임 같은 것들 사주고.
The first example, or something, shows that the speaker does not know the exact price of the video game.
첫 번째 예에서 it costs like $30 or something. 말하는 사람이 비디오 게임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he second example, and stuff like that, shows a different meaning. The game was one of a series of gifts that the lucky teenager has received.
두 번째 예는 She's always buying you games and stuff like that. 게임이 운 좋은 10대가 엄마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things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stuff like that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ere did you get that new video game?
Yeah, it's expensive. It costs like $30 or something.
My mom got it for me.
You're lucky. She's always buying you games and stuff like tha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대충 표현할 때 이런저런 것들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